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네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구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네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열 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열 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네 규빗이라. 열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27절부터 39절은 히람이 만든 성전 기물 중에 받침술회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것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무늬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퀴가 달려있는 10대의 수레였어요. 네모지게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네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그러니까 네 규빗이라는 것은 한 2m쯤 되는 길이와 너비가 2m쯤 되고 높이는 한 1.5m쯤 되는 그런 수레였어요. 네모진 수레였고 그 네모진 술에 이 옆으로 무늬가 새겨져 있었는데 오늘 29절 보시면 사자와 소와 그룹들의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무늬 아래로 뭐 이렇게 화환 모양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쭉 나뭇잎으로 쭉 둘러친 뭐 그런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뭐 이러면서 아주 상세하게 그 받침 수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엄청난 크기의 바다가 있었는데 그거는 물을 2000밭, 역대하를 보면 3000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2000밭은 한 우리로 치면 한 2000마일 정도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엄청난 크기의 물탱크였는데 그 물탱크의 물을 이렇게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받침술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받침술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무늬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네모진 술회 위에 아주 이 반원형 어떤 굴을 만들고 그 위에 또 물두멍을 이렇게 10개를 노스로 만들어서 올려두었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받침술회를 대단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받침술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오늘 본문만 살짝 읽어가지고는 이거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근데 여하튼 네모진 술회 위에 둥그런 받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 큰 어떤 이, 그 뭐 바구니라고 해야 될까요? 여하튼 이렇게 둥근 어떤 물두멍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40밭을 담도록 했다. 뭐 이런 설명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물두멍이 왜 중요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받침술에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그래서 그 바다와 이 물두멍을 싣고 있는 받침술에 10개가 성전에 들어가면 딱 보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솔로몬 성전을 소개하면서 솔로몬 성전에서 정말 중요한 성전의 기물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이 엄청난 기둥, 엄청난 높바다, 그리고 그거를 옮겨 담을 수 있는 수레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을까 하는 이것은 정말 독특한 성전을 설명하는 열왕기상의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언약궤고 떡상이고 진설병이고 등잔대고 뭐 이런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를테면 제사를 짐승을 잡아 제물을 바칠 제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열왕기상에 별로 없고 기둥과 큰 바다와 아주 정교하게 무늬를 새긴 이런 받침수레에 대한 아주 설명이 너무 상세하게 나오는 이것이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성전을 설명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다 받아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튼 성전인데 성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잃어버린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앞부분에 보았을 때 열왕기상 6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6장 23절부터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지성소에 그룹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지성소의 그룹은 언약궤의 뚜껑 위에 새겨져 있는 금으로 쳐서 만든 것이 이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것이 진짜 그룹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소에 있는 내소에 있는 그룹은 금으로 쳐서 만든 그룹이 아닌 감람나무로 만들고 그거를 금으로 씌운 거대한 그룹인데 그거는 언약궤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제 궁궐에 다윗이 이제 옮겨둔 그 언약궤를 이제 자기가 만든 이 성전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쭉 보면 열왕기상 8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다음에 읽을 거지만 8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히브리서를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란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언약궤 안에는 그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사사시대의 혼란통에 곤란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뭐 블레셋에서 전리품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돌아오는 언약궤를 베샘에서 사람들이 들여다보다가 죽기도 하고 이 언약궤가 순환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 그런 과정에 아마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물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성전 안으로 들여놓을 때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돌판이 남아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될 뭐 그런 지경이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뭐가 이렇게 부실한 거예요. 뭐가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금빛찬란한 성전인지 모릅니다. 금빛찬란한 성전 그리고 볼거리가 대단한 성전 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전의 기물들이 있는 그런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런 해석에 난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받아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뭐 긍정적으로 이거를 평가하자면 원래 성막에는 물두멍이 하나였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보시면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 명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 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물두멍이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두멍이요 큰 바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크기로 자라났고 그리고 그거를 나누어 쓸 수 있는 술의 열대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솔로몬 성전은 성막에 비하면 규모가 엄청 커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물두멍은 어제 설명한 것처럼 열 마리의 소가 떠받칠 만큼 거대한 거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무늬로 만든 그리고 아주 멋지게 만든 그런 물 이 받침 수레를 사용해야 될 만큼 규모가 커졌어요. 그런데 이 본문 읽을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 설명한 거 거의 2,000마리라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 같으면 그거를 다 이렇게 나누어서 담을 수 있는 수레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솔로몬 성전에는요 물길이 없어요. 물을 담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2,000마리의 바다를 채우려고 하면 물을 저 밑에서 다 길어서 올려야 돼요. 누가 했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을 설명을 보면 뭔가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한데 그 배경에 그 뒤에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끔찍한 이를테면 우리 지난번에 솔로몬이 하루에 쓰는 양식이 얼마나 많고 그가 병거와 마병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열두 장관이 그거를 한 달씩 맡아가지고 보급을 했다 그러거든요. 끔찍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을 읽으면 솔로몬이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화려함 이면에 백성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들이 있었던 거죠. 이를테면 그 거대한 바다 그리고 이 아주 화려하게 만든 받침 수레로 물을 실어 나르려면 그 이전에 그 거대한 바다에 물을 대려고 하면 그 시대에는 무슨 밑에서부터 위로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는 펌프 같은 것도 없고 다 사람이 메어 올려야 했을 텐데 와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 성전은 거대하고 화려했는데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열왕기상을 쓴 기자가 성경 이 성전을 설명할 때 진짜 중요한 성전의 기물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하지 않고 사람을 압도할 만한 거대한 크기를 가진 기둥과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그 바다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받침수레, 이 정교한 수레를 설명하는 것이 어쩌면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좀 이렇게 이면에 감추어진 것들을 오히려 좀 꼬집는 그런 설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거 다 나중에 무너지거든요.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이 그 순환의 역사가 있어요. 이를테면 열왕기하 16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거 낭실을 옮겨 세웠다는 것은 낭실을 이제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아수르 왕을 더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성전 문을 닫았다는 거죠. 그리고 높바다를 로소 위에 내리고 그리고 물두멍 받침의 옆판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그런 옆판을 다 떼어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바다와 받침수레가 어떻게 순환을 겪었는가 하는 거고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 성전 문을 닫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아주 고약한 왕입니다. 그러니 이런 성전의 기물들이 나중에 보면 제 역할을 못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굴복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솔로몬의 성전은 뭔가 거대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기는 했지만 신뢰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성전이었다는 것을 이 열왕기상의 설명이 약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멋지고 화려한 무늬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와 대단하다 싶지만 정말 물두멍의 역할은 어쩌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 겸비하게 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데 솔로몬 성전이 정말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가지고 남들이 볼 때 와 하는 것에 우리가 속아서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여지고 더 겸손하여지고 더 정결하고 더 순결한 삶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좀 나날이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건축을 하면서 또 그렇게 화려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나중에는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갔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가지고 엄청난 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로 점점 오만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말년은 아름답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겸비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어떤 갈망이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익숙해질 것이고 일은 우리가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남들이 볼 때는 와 저분 참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이 얼마나 많고 또 열왕기상이 그런 위험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면서 이 열왕기상의 기록을 시작하고 또 솔로몬의 성전의 그 거대함과 화려함을 강조하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도 어쩌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정말 더 중요한 알맹이는 다 잃어버린 채로 남들이 볼 때 그냥 와 저분 참 대단하다 저분 참 훌륭하다 그런 평가받는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거는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정결하고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그 겸손함을 배워가는 그 겸비함을 배워가는 그 순결함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